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선생님은 의인이십니까? 죄인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저는 확신컨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물어서 별 문제가 안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어쩌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막상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답변하기가 조금 애매한 경우가 들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분명하게 답변을 못하고 우물쭈물하거나 애매한 답변을 한다면 우리나라 이단 중에 하나인 구원파의 밥이 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제가 의인입니다라고 말하려니 어딘가 좀 찔립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나 때문에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예, 의인입니다. 그렇게 답변해버려야 합니다. 아무리 찔리는 데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하시니 예, 의인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요. 그 앞에 다른 말도 붙이지 마셔요. 그만. 혹시 그렇게 당당하게 답변하지 못하고 아무래도 좀 죄인 같은데요. 그러면 교회 다니시지요. 아, 예. 구원의 확신도 주지 못하는 그런 교회에 왜 다니십니까? 이렇게 해서 구원파에 끌려 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많은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제외하고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런 질문에 엉거주춤한 답변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뭔가 혼돈하고 있는 게 하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개를 명확하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는 과정과 그 다음에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혼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 어떤 행동이나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요.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이라고 하기가 조금 미안해서 하시는 답변이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좋은 답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럼 뭐 쉽잖아요. 감옥에 갇혀있다가 사면대가 나왔습니다. 사면대에서 나왔으면 죄수입니까? 아니면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죄수 아닙니다. 사면대가 나오면 죄수 아닙니다. 용서받은 죄인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옛날에 죄인이었던 것 때문에 그렇게 가슴 졸려하고 뭐 매여하실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용서받았으면요, 죄인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 두 가지는 엄격하게 구별을 해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전부 의인입니다. 누가 묻더라도 당당하게 우리는 의인이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의인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의인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인답게 사느냐 못 사느냐 하는 것은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식이 자식 노릇을 제대로 못하면 자식이 아닙니까? 그거는 자식 노릇을 제대로 하란 뜻이지 자식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니란 뜻입니다.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린 두 가지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첫째,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반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세에 교회가 많이 타락을 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요. 전혀 성경과 다르게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고행을 통해서 행위로서 구원을 얻고자 하고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고 할 때에 루터가 발견한 게요. 이거 아니다는 겁니다. 내가 행함으로, 내가 이런 고통을 견딤으로써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생각한 것은 나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라는 걸 발견을 된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중세교회가 행함을 강조할 때에 여기에 대한, 이것에 대한 부정으로서 사용된 표현이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는 데는요, 믿음 이외에 다른 방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표현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화롭게 변해가는 이 과정의 한 부분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외울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누굴 향해서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니를 회상할 때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왕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요, 어떻게 자녀가 됐는지를 생각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데 관심을 더 둬야 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일단 자녀가 됐으면요, 자녀답게 살지 못해도 자녀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요, 자녀답게 살지 못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위로가 될 것 같으면요, 여러분, 이 땅에 자녀다운 자녀가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확실하지만 그러나 그 의인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죽여야 하고 회개해야 하고 노력하면서 성화되어 가야 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구원파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확신만 있다면 더 이상 죄를 지을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과거의 죄, 오늘 죄, 그 다음에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용서해버렸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얼핏 들으면 꼭 그럴 것 같지만 이런 주장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개를 혼돈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회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는요, 한 번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세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내가 널 자녀로 삼은 지 언젠데 지금 와서 또 하나님 내가 내 자녀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세요, 이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회개는 한 번으로 끝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이 땅 오셨고 우리 위해 이런 고난 당하고 돌아가셨다는 거 믿습니다. 한 번 했으면 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되뇌일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되었음에도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이런 잘못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회개를 해야 하는 건데 구원파에서 말하는 주장은 이거 두 개를 지금 혼돈하고 있는 겁니다. 그 두 개를 구별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드린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면 달라져야죠. 얼마나 달라져야 됩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큰 칭찬 받지 않습니까? 잘 믿었기 때문이잖아요. 큰 칭찬을 받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 이 사탄악 하는 책망을 듣지 않습니까? 믿음이 어디 왔다 갔다 합니까? 그렇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배신했고요.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좌절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믿음을 저버린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순절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요, 베드로는 전혀 잘못이 없는 사람이 됐죠? 잘못보다는 너무나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얼핏 보이는데 보면 바울에게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전에 오는 얘기입니다만은 쿠오바디스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그러면 다시 가서 죽겠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순교했다고 하는 얘기가 전해져 옵니다. 성령 받은 이후에요. 예수님, 베드로는 전혀 책망받을, 받을 일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변한 건 아닙니다. 꾸준하게 더 나은 자녀의 모습으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날부터 완전히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신분의 변화를 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분이 변화했다고 행동마저도 그 신분에 바로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그날부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강화도령 아시죠? 강화도에서 농사 짓고 철없는 그 농부처럼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불려갑니다. 임금이 되는 거예요. 철종 아닙니까? 임금이 되자 바로 임금 노릇 잘합니까? 임금 자리에 앉혀가지고 의복도 입히고 모든 신하들이 임금으로 떠받들어 모시는데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강화도 촌놈짓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에 당선되고 취임되면 바로 대통령 답습니까? 임기가 끝날 때쯤 해서 좀 틀이 잡히고 무게가 좀 잡혀갔습니까? 5년이 너무 짧았나 싶기도 합니다만은요. 우리 옛날 어른들이 했던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방구 질라자 뭐 보리 양식 떨어진다고 그랬나요? 대통령에 당선되고 취임했다고 해서 바로 대통령에 올리는 행동으로 가지 않더란 얘기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가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바로 그 다음날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도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가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구원 역사에서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오늘 본문 1, 2절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다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지를 1절, 2절이 설명을 합니다. 1절 한번 보십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요,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들어가게 하신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일곱 족속 얘기가 나오는데요,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이 일곱 족속을 누가 쫓아냅니까? 하나님께서 쫓아내십니다. 오죽하면 40년 전에 이들을 정탐하러 갔다가 정탐하고 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이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말했던 그 강 숭배한 민족들인데요. 누가 쫓아냅니까? 하나님께서 쫓아내십니다. 2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치지만 이들을 치도록 넘겨 주는 분이 누구냐 하니까 네, 이스라엘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대적들을 전부 쫓아내십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면요? 우리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 들어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란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선하게 산다고 해도 우리 힘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합니다. 자녀를 낳는 일이나 자녀를 입양하는 것하고 한번 비교해 보셔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어린 아이를 입양을 해서 데려옵니다. 여러분, 아이의 그 입양하는 것이 아이의 노력으로 되는 일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이 아이가 입양되기까지 이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입양기관의 노력이 많이 있죠. 그 기관에서 아이를 데려가서 잘 키울 수 있는 부모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입양하게 되는 겁니다. 입양을 원하는 부모는 자격을 완전히 갖추어서 이 아이를 데려갑니다. 아이가 할 일은 뭡니까? 입양하려는 부모가 찾아왔을 때요, 뭐 방긋방긋 웃어주고 귀엽게 놀아야 됩니까? 입양하려는 부모가 왔을 때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요, 어떤 경우는 심각한 장애를 입고 있는 아이를 일부러 입양하는 부모도 있더랍니다. 입양은 그 아이를 데려가는 부모의 뜻에 따른 것이지 아이가 낳을 일이 전혀 아니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우리가 할 일은 하나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의 대적을 물리치게 하시며 그들을 그 땅을 얻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한 일이 아니더라 그런 얘기죠. 입양해서 데려오는 것은 부모의 일입니다만은 일단 데려오면요. 그 다음엔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점점 자라나야 됩니다. 뭘 하면서요? 열심히 먹고 열심히 자고 열심히 놀면서요. 몸도 마음도 자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집안 식구로 적응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2절 아까 우리가 본 그 다음부터 보세요.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전부 죽이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3절에는요.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혹자는 이 부분을 향해서 너무 잔인한 것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충분히 설명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들이 너무너무 악했습니다. 적어도 이들을 이렇게 멸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400여 년 전에요. 아브라함 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의 죄악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스라엘은 그들을 전부 진멸하고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합니다. 혼인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요. 4절 보세요.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러분, 이들을 진멸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이유는 이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진멸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5절, 6절은 5절도 동일한 표현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여기에 주상은요. 바알을 돌기둥처럼 세웠기 때문에 기둥주자일 겁니다. 주상이라고 합니다. 아세라 목상, 바알하고 짝이 되는 그 나무로 만든 아세라 목상, 그 외 어떤 우상이라도 전부 불살라버리라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이 어떤 책이냐를 잘 읽어가시기 위해서 가져야 할 중요한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겨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거꾸로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일을 이루셨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 성경을 가장 바르게 보는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우리 성경 1독 학교 하신 적이 있죠. 그때 사용했던 그 교재가 참 잘 쓰여진 교재인 것 같습니다. 그걸 쓰신 분은 거기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성경은 누가 왕이냐라는 이야기다. 누가 왕이냐. 좋은 관점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누가 왕이냐보다 더 위에 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이 비슷한 듯한데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목적입니다. 심지어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질투심이 가득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질투심이 가득하다는 이 표현은 참 이상합니다만은 표현을 뒤집으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지독하다는 뜻입니다. 오죽하면 다른 신은 없답니다. 다른 신은 없다고 선언하는 이 얘기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요. 하나님은 무례하고 거만해 보이고 독선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정말 목숨 바쳐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나 외에는 누구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법입니다. 그냥 형제를 사랑하고 알고 지내고 좋아하는 이런 차원을 떠났어요. 남녀가 정말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됐을 때요. 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얼마나 감격적인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부의 사랑은 이런 어떤 독점적인 사랑이어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몹시 사랑합니다. 그래서 온갖 좋은 것 다 해줘요. 부인이 앉아있다가요. 여보, 어떻게 나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 나만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많은 이웃집에, 주변에 많은 여자들을 똑같이 사랑해야지. 이건 제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바로 이런 독점적인 사랑이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다. 이 표현은요, 바꾸면요. 너희가 진정으로 사랑해야 할 그분은 나 외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질투심으로 가득 찬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그건 표현을 바꾸면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세요? 그런 분은 하나님의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요. 남편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되면 잘 아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 중에는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부종하라 이런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부종이 뭡니까? 딱 달라붙어가지고 따라다니란 얘기입니다. 옷에 단추를 달아두듯이요. 하나님께 딱 붙어 다니라는 겁니다. 여기 우상들을 깨뜨리라는 얘기를 보면서 제가 혹시 높아지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오늘 우리나라에서도요 뭐 당군상이든지 부처든지 대장군이든지 뭐 세워나는 우상 같은 거 모조리 때려 부셔야 하는 거냐는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우리하고 이스라엘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모든 땅을 정복하고 여기에 있는 이방신을 섬기는 모든 주민들을 다 몰아내야 합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는 이 가나안 지경 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만 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믿는 우리만 이 땅에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불신자들과 섞여 살아야 한다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모든 우상을 제거하라 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사는 지경을 벗어나서 다른 나라에 있는 우상까지 다 때려 부신 건 아닙니다. 적어도 자기들이 거주하는 자기들이 지경 내에 우상은 전혀 우상은 하나도 있을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우리의 영향력이 미치는 영역 안에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내 회사에 여기에는 우상이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영역이 아닌 다른 사람의 영역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서 무조건하고 때려 부셔야 한다는 것은 그렇게 현명한 일은 아니란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점령해야 할 것이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요. 점령해야 할 것은 땅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점령해 가야 합니다. 이게 다른 점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물리적인 힘으로 점령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작전상으로라도요. 그들 고유의 것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그 다음에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접근을 해야 하는 것이지 밤중에 톱 들고 가가지고 몰래 잘라버리고요. 안 볼 때 부수고 불태우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용감할지는 모르지만 절대로 현명하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 생명 없는 우상은 때려 부술는지 몰라도요. 생명 있는 영혼은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이 될 때와 오늘 우리 입장에서 적용해야 할 때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조금 기억을 해야 합니다. 목적은 동일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해 가야 하는데 그 방법면이나 적용면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런 모든 우상들을 전부 파괴해 버리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6절 보십시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우리말 성경은 그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을 보시면 앞에 왜냐하면이란 말이 붙어 있습니다. 왜 너희가 이 우상을 다 때려 부셔야 하느냐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요.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 모든 우상을 파괴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 번역에 제가 조금 섭섭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좀 잘 기억을 해 주셔요. 여러분 이 원문을 찾아보면요. 귀족이나 임금들이요. 자기만 가지고 남에게 자랑도 하기 싫은 자기만 가지고 혼자 즐길 만큼 그렇게 귀한 보물을 가리키는 단어가 이 문장 안에 들어 있습니다.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우리말에서 번역이 될 때에 소유, 특별한 소유, 보배 혹은 기업 그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6절 끝에 있는 자기 기업으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라는 이 말은 당신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 이런 뜻입니다. 이 기업이란 말을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정말 보배로운 정말 정말 보배 같은 백성으로 택하셨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여기 기업, 회사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기업의 본래 의미는 기업이라고 번역될 때 옛날 우리말 표현은요, 물려주는 상속, 소중한 재산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원문적으로 들어가 보면 정말 귀중한 보배. 여러분 혹시 남에게 자랑하기도 싫은 나 혼자만 소유하고 혼자만 즐기고 싶은 그런 보배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잘 없을 가능성이 많죠. 그것도 일반 백성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임금님이. 높으신 임금님께서 혼자 탁 가지고 즐기고 있을 것 같으면 이게 얼마나 귀한 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만 섬기고 이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귀한 백성으로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7절 한번 보셔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그러죠. 옛날에 수효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강하고 좋다는 뜻입니다. 수효가 적다는 것은요, 약하다는 뜻입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의 소중한 백성으로 택해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이유는요, 이스라엘이 가장 약한 민족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보셔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었습니까?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뭡니까? 자식이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식 하나 없이 다 늙어 빠진 노부부요, 한평생을 그렇게 사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위대한 민족으로 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8절도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사랑하셨는데 이유가 없어요. 또요.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맹세를 지키려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럼 조상들에게 왜 그렇게 맹세하셨는데요? 찾아보시면 또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해서 그렇게 귀한 보배처럼 여기시는 것은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이유가 없다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너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뜻과 같은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보배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이유는요,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요, 하나님 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이거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유 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이란 말입니다. 결국은 오늘 이 본문에서 내용을 압축을 해보면요,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가나안 땅에 넣으셨습니다. 거기서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신 이유는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 땅에서 이 모든 것들을 전부 제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는요, 구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거기서 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께서 오시면 천국 갑니까? 예, 갑니다. 내가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준비했는지 살펴보시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믿었으면 그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성화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만은 이미 우리들에게는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 너무 하지 마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언제만요? 그냥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말씀 쓰셔요. 그 다음에 또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할 때 요긴한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로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열심히 외울 것이 아니고 우리가 더 관심을 써야 할 부분이 뭡니까? 구원은 이미 받았으니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이냐에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이미 여러분 다 넘어섰습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인가를 참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존심을 좀 가져야 합니다. 우린 누구입니까? 하나님 그분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지중지 기뻐하시는 보물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일날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참 이쁜 꼬마들 많이 있죠. 조그만한 꼬마 하나 붙들고요. 어른들이 수북이 달라 들어가지고 온통 난립니다. 귀엽죠? 주일마다 그 예쁜 아이 보면서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은요.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는 거 잊지 마셔요. 아이고, 이런 나를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 그 꼬마는 그, 저게, 여러분들에서 뭐 했습니까? 우리가 이게 뭐 참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하는 짓이 늘 이 모양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렇게 이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기업의 백성이라고 번역된 이 표현은 참 마음에 안 듭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보배롭게 여기는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과정을 지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구원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위해 생각을 해보면 할 일은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자라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가 한번 구르기 위해서요, 몇 번이나 시도하다가 한번 구릅니까? 아내알이 왔으니까 모르겠지만 한번 보셔요. 그가 한번 구르기 전에요. 어느 날 갑자기 팩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몇 번을 용을 쓰는지 모릅니다. 아니, 일어서서 한 발짝 떼기까지 연습을 얼마나 해야 됩니까? 아이들 말 배워가는 거 보면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옹알이를 얼마나 합니까? 아이들은 그렇게 자라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단, 그 노력이 구원을 얻기 위한 노력이 아닙니다. 그건 절대 오해하지 마셔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 왜 거기에 천국 가겠나가 나오느냐는 말입니다.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못해도 자식은 자식입니다. 죄송하죠? 날마다 회개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노력은 해가지만 이래가지고 내가 믿는다고 말하겠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냐? 이런 얘기는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귀하디 귀한, 아니 이미 어설프게 놀고 하는 것 제대로 없어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만은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정말 성화되어가는 성숙된 모습으로 자라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립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요. 정말 우리 입으로 믿습니다라고 한 고백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은 그냥 준 겁니다. 구원을 우리에게 그냥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요. 그 사랑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그 다음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거 안 쉽죠? 여러분 믿는 건 쉽습니다. 정말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으니 이제는 자녀답게 살아야지. 그런 노력은 참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